할렐루야. 행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의 권면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과 정체성을 가진 교회 되기를 소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함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 많은 수고와 고된 시간을 견뎌온 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시험을 보는 동안 지혜를 허락하시어 준비한 모든 것을 집중하여 풀어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1분 1초 시간이 지나는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영원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아멘.
신령과 진리로
영광 앞에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빛이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거룩한 불태우시며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죄 사하고 치유하신
아멘
놀라운 주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신
아멘
놀라운 주
주님, 준비된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준비된 자 능치 못함,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론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에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오늘도 날
부르신 뜻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아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꼭 주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갔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 우리 부족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과 같이 믿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과 같이 믿어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제대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교회 밖의 삶에서 저희가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산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욕망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 지치고 상한 마음만 남을 때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모습이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저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에게 지혜를 부으셔서 말씀을 볼수록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저희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더 성장하고 각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주의 나라로 세워가는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프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행신교회 온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고난을 함께 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스승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위해 긴장하고 힘든 날을 보냈을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껏 지내온 것과 같이 앞으로의 아이들의 삶 또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인사하실 때는 낯선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더 많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12월 달에 있는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8일에 둘째 주에는 전교인 사무처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이날은 예배가 좀 길을 수도 있긴 하지만 교회 1년을 결산하고 내년 1년을 계획하는 시간이 저희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꼭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의견도 내실 수 있고 또 지난 1년을 돌아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저희 성탄 예배와 찬양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 대회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입니다. 질병과 삶의 고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두 건의 부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1여전도의 현미영 집사님 부친상 6일날 겪으셨고 또 신혼부부 사랑방 종유진 집사님 모친상 7일날 이렇게 당하셨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과 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많은 위로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명 집사님께서는 오늘 담례떡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떡 하나씩 챙겨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저희 주 거래 계좌가 변경됩니다. 지금 두 달에 걸쳐서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11월 달이 지나서 12월이 되면 저희가 새마을금고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꼭 농협 계좌로 변경해서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광고를 계속 이 계좌번호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 광고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시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계좌가 아닌 저희가 농협 계좌가 다른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로 알아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이전에 저희가 마태복음 책 도서 구매할 때 드렸던 계좌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서 헌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목회부 계좌거든요. 저희가 꿀꺽할 순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이제 이 1일로 끝나는 계좌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금주가 다 행신침례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티가 안 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메인 계좌는 여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하지 않고 계속 보내주시면 가장 괴로우신 분은 유창우 집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재정을 맡아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 들어온 건을 다 일일이 다시 다시 이체를 하고 다시 결산을 해야 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계좌 한 번만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계좌 이전에 새마을금고 때도 목회부라고 나오는데 거긴 목회부로 계속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꼭 계좌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주일 찬양팀, 예배팀 수련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파주 청춘여관 펜션에서 수련회 진행합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함께 가셔서 예배팀 전체가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하니까 또 많은 관심과 후원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후원을 특별히 별이 쳐져 있잖아요. 목사님이랑 담당하고 있는 강일원 집사님께 후원하실 분들은 연락하셔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더 없는 것 같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본문이 한 절이니까 바쁘네요.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새가족 잠깐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새가족이 오시거든요. 근데 예배당은 딱 그대로 인 이유는 뭘까요? 예배드리시는 인원은 항상 동일하고 새가족은 계속 오시고 참 그 좋은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찾고 계시고요. 유튜브 보고 계시고 또 전에 이제 김관성 목사님 때부터 설교를 이렇게 또 즐겨 들으셨다고 합니다. 김자영 집사님 일산 서구 덕이동에서 오셨는데 어디 앉으셨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 햇빛마을 19단지에서 오셨습니다. 교회 찾고 계시고요. 나세나 집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저쪽 뒤에 계십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아빠와 아기인데요. 오늘 부모님 댁 방문으로 오늘 이렇게 한번 일회성 방문하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오신 새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모두 환영하는 의미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들 나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또 함께 봉헌기도 드릴 때, 그리고 또한 말씀 드릴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이 연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연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또한 아버지 늘 채워주시는 만큼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님 교회 안팎에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구제로 선교로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 있는 재정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듣거나 아버지 하나님 교양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예수님을 대면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이제 질문인데 그 옆에 계신 분에게 꼭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마태복음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질문조차 못 하시는 분들의 떨리는 눈동자가 있는데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가 1장 을 하게 될 텐데 1장 이제 전반부를 하게 될 거고요. 마태복음 1장 전반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마태 자체도 서론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론, 개관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깊고 자세하고 명료하게. 그래서 창세기 때처럼 뭐 한 장을 두 번이나 세 번에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고요. 자세하게 풀어야 되면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영국 전쟁 때요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셨는데 전쟁이 2년 반 정도가 되고 끝났어요. 그때 에베소서 몇 장을 강해하고 계셨는 줄 아세요? 2장을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태복음 강해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함께 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증해 주신 90여 권의 책, 90한 7권 정도 되더라고요. 이 책자가요, 하루에 한 번에 왔어요. 그래서 박스를 뜯어서 책자들이 도착한 날, 목양실 테이블에 전부 쌓아 올렸습니다. 목양실 테이블이 꽤 큰데, 테이블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권씩 겹쳐서 쌓아 올렸습니다. 책을 올려놓고 잠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 책 덕분에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90여 권의 책이 저에게 지식과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행신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태가 겪은 예수님을 통해 오늘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시 예수님을 겪어내게 하옵소서. 이 책들 사이에서 우물을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 생수를 길어올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제게 맡기신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에서 길어올린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길어올려진 생수가 여러분들의 목을 축이고 마침내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여러분이 다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는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어느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게 되고요. 또 맹인과 말 못하는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이 9장에 한 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적 이야기들 중간에 누구 이야기가 있느냐?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집어 넣어놓았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의 강화,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태의 회심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때 이 내용 안에 자기의 회심 때의 심정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텔로네스라고 합니다. 텔로네스는 텔로스와 오네오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뜻이 뭐냐면 민간 사업자가 세금 징수권을 정부로부터 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요 민간 사업자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택스 파밍이라고도 하는데요. 파밍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을 맡길 세관 사업자를 정부가 선정한 다음에 그 사업자가 세금 목표액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소득으로 챙기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가 팍스 로마나 가장 번영했던 시대 때 이 유대 나라를 지배했어요. 이때 로마는 자기들이 파견한 총독과 그리고 분봉왕 헤롯 일가를 통해서 두 군데에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들이 전부 택스 파밍을 했는데요. 양쪽 다 민간 세관을 고용하고요. 그리고 세관은 세리들을 고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래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이 총독을 지나고 세관을 지나고 세리를 지나면서 3배에서 4배까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악랄한 세관이 있는 지역은 민중들이 집을 빼앗기고 굶어 죽기도 했다고 하죠. 특별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바이라는 일반 과세 징수원들은 이제 푼돈을 걷는 거니까 덜했습니다. 그런데 마테나 사케오 같은 모케스, 관세 징수하는 세관은 수출입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했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루살렘 같은 도시는 거의 수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의존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세관이 물가를 올려버리면 그 지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일반 민중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매국노 같은 세관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친일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회 구석구석이 고통받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친일파가 행했던 만행들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 세관들을 향한 유대 나라의 마음, 유대 민중들의 백성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요, 이 세리들을 강도나 도적과 같은 부정한 부류로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 아예 출입을 금지시킬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세리가 두 명 나오죠. 누굽니까? 마테와 사케오. 사케오는 세관장입니다. 이 둘은 모케스, 세리였지만 자기들의 직업에 극도의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둘 다 구원을 받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코앞에 닥쳐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때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이들이 어디 나와 침례를 받습니까?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염치없게도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침례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밉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침례를 받으려거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근데 여러분, 이때요, 아주 재밌는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때 세리들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3절에 이 세리들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뭐 그게 그렇게 큰 좀 살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아까 탈로네스, 부과된 것 이상으로 착취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리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말입니다. 당시 침례 요한의 위상은요 굉장했습니다. 유대 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결국 그의 설교는 온 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세리 마태는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까지 갔던 세리의 무리들 속에 있었을까요? 요한의 거침없는 직언을 듣고 풀이 죽어서 돌아왔을까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혹시 주변 친구 세리나 거길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거침없이 세관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을 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부 식사 대접합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욕을 하죠.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먹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추론을 해보건데 마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지 깊은 회의와 참담함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침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가슴 깊은 찔림과 동시에 한 가닥의 소망을 주죠. 예수, 그분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생각은 점점 발전됩니다. 그분을 꼭 한번 뵙고 싶다. 고민과 시름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생각이 강화됩니다. 아니, 나는 꼭 그분을 만나야 한다. 놀랍게도 그 세관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이 마태의 공허한 눈빛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를 부르신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거침없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른 세리 마태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혐오받는 대상이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는 훗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음서를 기술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배우셨습니까? 그죠? 성경은 읽지 않아도 성경 순서 정도는, 기록된 순서 정도는 안다. 예, 맞아요. 마가복음이 시작이고 그걸 토대로 마태나 누가복음이 이제 그 원 문서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한참 뒤에 기록이 됐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마가복음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가장 맨 앞에 있지 않고 마태복음이 놓여 있을까요? 그 첫머리에. 이거는 대답을 못하시네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구약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고 마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는 가교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표상을 본 것입니다. 마태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마태는 그 위대한 발견을 자기 복음서 맨 앞에 제목처럼 적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대 문서에서 첫 문장은요,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를 따라서 이름을 짓거나 첫 문장을 따라서 제목을 짓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모음까지 넣어서.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사실 모음이 없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원의 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띄워놔주세요.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묶음 중에서 앞에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장 17절까지의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안에 마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원의 책.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가요, 근원의 책을 헬라어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게네시스 비블로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비블로스는 문서, 책자라는 뜻이고 게네시스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오늘도 아침에 차 타고 오시다가 보셨습니까? 제네시스? 이걸 헬라어로 이제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마태는요, 당시에 공동체에서 많이 읽혔던 구약성경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의 창세기 이름 게네시스를 여기에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었다. 새 창조. 이 책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가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몸소 나서심으로 새롭게 펼쳐진다고 마태는 첫마디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마태복음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것이 선뜻 아멘 되지 않는 깊은 회의가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지가 오래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있는 분들 빠르게 0.3초 안에 손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 되게 빨리 드시네요. 나는 왜 이렇게 침체되었을까? 나는 왜 날이 갈수록 변화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걸까? 참된 믿음을 고민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성찰하며 잠옷 실망감에 휩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의 시작,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마디에 하신 외침, 회개하라! 는 외침이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외침은 단번에 끝나는 외침이 아니라 거듭해서 이어지는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외치시는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조물로 빚어지는 새 창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창조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회개, 이어지는 창조,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한 방에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제일 도드라집니까? 신앙. 내가 어느 날 계기가 되면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고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한 몇 년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까? 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분은 누구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깊이 젖어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날 근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순간이라도 조금씩 나를 빚어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성실하신 일하심이, 주님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성실이 저와 여러분을 하루에 아주 조금씩 조금씩 새 피조물로 빚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외쳐지는, 회자되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당시 마태의 이 책을 받아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가슴 떨리는 표현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자. 즉 히브리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메사이아,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이 내내 기다리는 바며 바라보는 바입니다.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바로 이 한 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마태는 바로 그 바라봄과 약속의 성취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예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신적 부르심에서 그걸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는요,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관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언어도 3개국어 정도에는 능통하고 당시 세계에 대한 학식이 매우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레위지파의 똑똑한 학식이 있는 자가 세관에 앉아서 민중의 고요를 빨아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때로 자기의 간절한 소망, 자기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정체성과 소명이 인간에게 상실되면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두 개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거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울이에요. 뭡니까? 우리의 부모입니다. 또는 부모에 해당하는 권위, 원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울이 어때요? 이 거울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비춰보이지만 이 거울이 깨끗하지도 않고 왜곡도 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거울이 심각하게 깨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번째 거울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가장 투명하고 반짝이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내 모습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도 비추어 보이는 위대한 거울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거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외우면서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시구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직감했고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울로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참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논의의 중심을 분명하게 다시 여기로 끌고 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통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어떤 학식 있고 철학적인 담론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소명,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이유를 말할 때요, 그것이 예수님과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그 정체성 앞에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마태가 세관이면서 동시에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쫓으면서 동시에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우리 존재의 의미가 다시 발견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정체성도, 소명도, 사는 이유도, 살아가는 방식도 전부 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입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 삶에서는 별로 효력이 없는 종교적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요, 이 참담한 질문을 계속 던졌던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자기 인식에 질식해버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자기 스스로의 정죄감에 무너질 때 자기가 겪은 과거와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뒤엉켜서 지금 괴물 같은 삶으로 자기를 만들어버렸지만 그걸 전혀 뒤바꿀 능력이 없었을 그때,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을 구원해 줄 이 없었을 그때 마태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마태는요, 자기의 세계가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계, 내가 정해놓은 나, 깨진 거울로 비춰본 나, 내가 바라보는 이 땅,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 무너져야 합니다. 생각의 지진이 일어나고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며 고민과 시름의 밤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되 쉽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단순한 단어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회의하고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민과 회의와 씨름의 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는 응당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손이 원전에 보니까 피오스, 아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어에는요, 손자, 자손 이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을 다 전부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자도 아들이고 나중에 몇 대 후에 올 후손도 뭐예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몇 대가 건너뛰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저희 아버지 존함이 우영진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제 새끼의 이름은 우평화입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영진이 우평화를 낳고 저를 쏙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리해서 숱한 대를 건너뛰어 천년이 지난 다음인데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마태는 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안에서 다윗의 아들이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 결론이 나야 마태복음을 보는 렌즈가 생겨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은 여러 곳에서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얘기를 할 때 그 뒤에 뭘 덧붙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붙습니다. 주로 이 말을 하는 이들은 길에서 구걸하거나 중병이 들어버린 버림받은 이들의 외침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이나 장애나 질병이 부모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식의 인과적 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런 방식으로 인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율법 안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하고 20장에는 다윗의 아들 예수를 간절히 부르는 맹인들이 나옵니다. 눈먼 자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성치 않은 몸뚱이와 처지인데도 죄 때문에 일이 되었다는 자책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먼 자의 얼굴이 저주와 심판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얼굴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이 멀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몰라요. 딴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여인이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찾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이 외침을 듣고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지칭했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했던 이가 마태복음에서 두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고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찾는 외침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맹인, 병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방인들. 즉, 예수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의 메시아다. 다윗의 아들 예수는 업신여김을 받고 죄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의 구원자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눈이 멀고 병에 들고 죽어버린 이들을 고치심으로 인과율의 세상을 깨부수며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악으로 망가졌다고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의지하고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이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들, 세상의 정죄와 심판을 피해 자기 안으로 깊숙하게 숨어버린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용법의 첫째고요. 두 번째 논의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통치자, 곧 왕으로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리라는 예언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바람은요, 구약 성경의 이러한 약속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의로운 가지, 다윗의 아들로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는 왕이 되어주리라는 기대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기 때문에 판판이 깨지죠. 마태는요,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해놓고 그 뒤에는 족보를 풀어내죠. 다음 시간에 족보를 살펴보겠지만 이 족보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의 마지막 17절 보도록 할게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뭐가 14대입니까? 갈비가 14대입니까? 뭐가 14대예요? 14. 대수가 숫자가 14가 3번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세리였던 마태의 셈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마태는요, 3, 7, 14 이런 숫자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히브리어 글자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따로 없고 숫자라는 건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배열대로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을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이라는 이름. 다윗은 뭡니까 영어로? 데이빗인데 뭡니까? 다비드. 다비드잖아요. 다비드. 다비드가 뭐냐면 히브리어 다드, 바브, 다드. 그러니까 DVD. DVD라고 기억하시면 좋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다드는 영어로 D에 해당하니까 숫자 4입니다. 바브는 이제 알파벳에는 모음이 있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는 더 적어요. 그래서 바브는 V에 해당하는데 철자 순서대로 하면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숫자 뭡니까? 6이에요. 4, 6 그리고 또 다시 다드죠. DVD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뭐예요? 4죠.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 누가 이렇게 감탄사를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반응을 해 주시네요.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이런 찐 반응 좋습니다. 아멘 대신에 아, 이런 거 좋습니다. 14는 그래서 다윗의 숫자예요. 세리 마태는 이것을 족보에다가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구성할 때 이 14, 14, 14에 맞춰서 구성합니다. 아까 누구의 아들이면 그 배가 막 지나가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성립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14대, 14대, 14대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여러 대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필요한 인물들만 14명, 14명, 14명을 뽑아다 거기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르죠.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쉬운 질문을 할게요. 이과들은 대답해 주세요. 1장에 기록된 족보의 이름은 몇 명일까요? 다 문과입니까? 몇이에요?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또는 14 곱하기 3은? 42. 이야, 좋습니다. 어유, 이과분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뜯어서 읽어보면요. 족보에 나온 이름이 몇 명일까요? 41명입니다. 마태는 세리면서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숫자에 있어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6절에 보면 다윗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어렵습니까? 여기 지금 본문 안 떠. 예. 다윗 왕 다윗. 그 다윗을 두 번 쳐야 42명이 돼요. 마태 의도가 뭘까요? 이 족보에 보면요. 솔로몬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있어요. 요시야도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근데 누구한테만 왕을 붙였어요? 다윗에게만. 한 번 더 기술하면서 다윗 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필시 1장 1절에서 근원의 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라는 강조에 덧대어 바로 이분이야말로 기름 부은 받은 왕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아들, 궁극의 왕,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나올 왕,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실 왕,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태가 이 족보의 구조 안에 넣어놓은 다윗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강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왕 되심, 이 두 가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짜데카는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판으로 합니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의지할 곳 없는 자, 해가 비치지 않는 곳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 게네시스로 이끄시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긍휼의 왕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설교 말미가 되어 여러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제법 알맞은 위치를 점하고 떳떳하게 삶을 살아가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폐를 끼치지도 않고요. 우리 힘으로 어찌됐든 잘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해치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해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리마태나 중풍병자나 빈곤하여 길에 나앉은 아들 이들이나 맹인이나 혐오를 불러오는 죄인들이 나는 아니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헌금하며 나름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목사님이라고 대우받으며 말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중받습니다. 제법 괜찮은 설교와 목양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받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먼저 대접받고요. 귀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의 진 면모를 여러분들 앞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성령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은 너의 외침이어야 한다. 너의 참된 존재의식, 너의 참모습을 바라봐라. 너는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해 하늘을 올려다볼 수도 없으며 정의와 공평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버린 딱한 목숨이 아니냐. 너야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더냐. 사랑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동안 여기 있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길이 아직 요원합니다. 마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인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성령께서는 동시에 제 안에 또 하나의 큰 울림을 주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라. 그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를 몰아세워 가는 자리입니다. 저는 어느새요 세관에 앉은 마태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의 혐오와 미움 가운데서 세상을 등지고 죄짓던 마태의 마음, 온갖 자기 정죄와 찔림으로 공허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던 마태의 그 세관, 그 자리에 제가 어느새 앉는 거예요. 저는 또 어느새 눈이 먼 채로 길바닥에 내앉은 맹인이 되는 겁니다. 혈루증 걸려서 부정한 취급을 받으면서 조리돌림 당하는 그 여인이 저는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자기 민족을 죽도록 혐오하는 유대인, 그 유대인의 선지자 예수께 찾아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절박한 이방 여자도 되어봅니다. 온갖 세상의 불의와 억울함, 전쟁과 기근과 질병, 분열과 반목으로 죽어가는 이 세계. 우리가 경험한 그 밝은 빛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따스한 햇살이 들어가지 않는 어둡고 침침한 이 세계에 아담이 어느 날 되어 보는 거죠. 저는 어느새 가정을 잃고 부모를 잃고 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수많은 정신적 고아가 되어봅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보게 합니다. 유일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이, 긍휼히 여기는 구원자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우리는 마태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기적들 사이에 끼워 놓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왕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왕 예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9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의인이었지만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자기에게 찾아오시어 자신이 죄인임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집어 읽고 강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삶의 교양 한 줄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고 죄 많고 깨져있고 꼬여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이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응답하시고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1장 1절 첫 구절부터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 또한 그는 다윗의 아들 곧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왕, 불쌍히 여기시는 왕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과 추함과 죄악을 드러내 보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어둡고 악하고 보이고 싶지 않은 그곳,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한 이 세계 여전히 해가 비치지 않는 곳, 불의와 억울함과 고난이 마르지 않는 곳, 약함과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왕관을 쓰신 예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 동안에는 이 찬양을 송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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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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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경배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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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감화 감동과 교통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새 창조로 부르시고 우리의 참된 거울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왕 되어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행신의 권속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